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야곱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신 모습을 통해 자격 없는 자, 연약한 자, 죄인인 자를 선택하심을 봅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뜻과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걷는 복, 주님과 깊이 사귀는 복, 악을 이기고 예수로 사는 복을 우리 마음에 새겨 항상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무더운 여름을 겨우 보내나 했는데 연이은 태풍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비바람과 폭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풍을 직접 겪는 나라들은 주택이 무너지고 전기가 끊기는 등 수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상자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 없이는 단 하루도 평안히 보낼 수 있는 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실 텐데요. 요즘 되게 그 핫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핫하면 빠질 수 없는 우리 행신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복음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주옵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고운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속히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속히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안을 바라던 장빛을 찾은 것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눈치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연히 비춰 저 얼굴 넓은 환하게 보인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5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 예수 내 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쉽듯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앞두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절망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서 삶이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해 주세요. 우리 행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영혼들 항상 지치지 않게 하시고 복을 더해 주세요. 또 성도들끼리 끊임없이 서로 돌아보아 소외받는 영혼 없는 교회되게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도 그 말씀을 정말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새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앞뒤 좌회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가끔씩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분께 자신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영근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서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아는 분들끼리 하지 마시고 네, 모르는 분께 양수야, 주미한테는 할 필요가 없고 이든이한테 해. 이든이, 너 이든이 모르니까. 네, 네,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있는 질병과 삶의 고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캠페인에 대한 광고입니다. 오늘은 정말 자리가 아주 꽉 찼습니다. 10분 전에 오지 않으시면 자리를 앉을 곳을 찾지 못해서 헤매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구도 집사님이랑 성준이가 뒤에 서서 어디에 앉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일찍 오셔서 자리를 착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분리수거랑 사용하신 자리 정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청년 사랑방에서 뒷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광고는 수요 모임이랑 금요 찬양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저희 계속해서 읽고 있는 도서 강독하고 있는 수요 책 모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모여서 함께 책 읽고 같이 식사 나누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오시면 됩니다. 따로 책 준비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준비해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찬양 예배도 이번 주에 다시 재개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는 창세기 말씀이 이제 거의 끝이 납니다. 오늘 49장 1절에서 7절까지 하시고 50장이 되면 끝이 나기 때문에 다음 책으로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강해를 하신다고 책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 주에 한 번은 시간을 내어서 마태복음 전체를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마태복음 강해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번 읽고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광고는 기본 헌금 생활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짐을 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모두 십시일반 하는 마음으로 헌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느 날 교회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행신교회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따로 없는 것 같고 목사님 성경봉독을 하고 합니까? 네, 그럼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미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다음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나올 때 저희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어렵고 소외되고 힘겨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늘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되 주님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재정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온 성도들이 십시일반하여 이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만찬과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잠깐 오늘 새로 오신 새가족 잠깐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대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대합니다. 네. 네. 동일한 마음으로 좀 소개를 하면서 환대하겠습니다. 행신동에서 오신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김동시 집사님 오셨습니다. 지인 가족을 소개로 이렇게 오셨고 교회 찾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쪽에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어디 계시죠? 아, 저기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면 됩니다. 네, 양평에서 오셨어요. 양평에서 오늘 이렇게 다녀가시는 것 같은데 베이직 교회에 섬기시는 성도님이신데요. 곽서연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곽서연 집사님 어디 계세요? 저쪽 계십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조종민 목사님 설교 제가 자주 듣는데 네. 좋습니다. 백석동에서 오셨습니다. 또 다녀가시는 것 같고요. 조효숙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저쪽에 계시죠? 예, 네,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녀가시면서 스캔하고, 그죠? 교회 어떤지 한번 보고, 이렇게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오늘 온가족 예배와서 이렇게 가득 찬 것 같은데요. 원래 순서는 이제 설교를 하고 주의 만찬인데, 오늘 제가 좀 순서 바꿔서 주의 만찬부터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주의 만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찬송가 264장 함께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 5절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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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우리는 이 만찬을 통해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제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하는 행동입니다.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도 연합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만찬을 통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행신의 공동체가 한 몸됨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행신교회의 주의 만찬은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도 만찬을 함께 하는 이유는 이들이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셨거나 또 침례나 세례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함께 만찬에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잠시 참회의 기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죄악과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통회하며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과 이웃과 가족과 화해하기를 다짐하십시오. 교회와 우리 사회에 평화를 가져오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십시오. 입술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털어놓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과 참회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과 주님,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 깨끗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히 해주시고 정결케 하셨습니다.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한심하고 불쌍하고 이기적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의로는 감히 이 주의 만찬을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고 말씀을 외면하며 죄의 낙슬 누리기를 기뻐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시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떡을 떼고 잔을 대할 때 우리 행신 공동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의 삶과 서로의 인생을 책임지고 감당하고 섬기는 진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나와서 떡과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보이는 말씀으로 주신 주님의 육신을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기념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주님이 주의 만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 이 만찬 가운데 치유되게 하시고 몸에 또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주 안에서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듣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주가 복이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사역자들은 지난주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전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오시지만 전 매일 오다가 이렇게 일주일 만에 오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저희 휴가를 갔다가 무슨 일이 있었나 별일 없었고요. 마지막 날 제가 이만한 말벌에 쏘였습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뻔했어요. 이만한 말벌인데 티를 큰 걸 입고 있어서 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뭐 개미인 줄 알고 꺼내려고 손을 넣었다가 여기 손가락에 여기 자국이 있거든요. 말벌이 저를 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아파서 전기 감전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제 어떡해요? 말벌은 침이 한 번이 아니고 넣다 뺐다 넣다 뺐다잖아요. 여러 번이 아니라 계속 영원히 사용하거든. 그래서 그 말벌을 이거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막 옷을 벗니 어쩌니 하다가 결국에는 빼냈고요. 빼내자마자 바닥에 떨어진 말벌을 저를 지켜주는 제 아내가 발로 짓이겨서 죽였습니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이게 혹시 뭐 아나팔락식스 이런 게 올까 싶어서 이제 오는 길이었는데 이제 차를 운전해야 되니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0분 정도 기다려보자. 호흡곤란이 오거나 눈이 붓거나 하면 응급실로 바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응급처치를 간단하게 하고요. 뭐 이렇게 뭐 그 양호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리조트에 양호실 갔더니 뭐 빨간 약 발라주고 크림 같은 거 발라주고 얼음 주머니 하나 주면서 찜질하래요. 그러다가 호흡곤란이 오면 응급실 가세요. 되게 나직하게 뭐 되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아무 일이 없었고 이상하게 벌침을 두 방 맞고 나서부터 몸에 기력이 돌아오고 뭔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 같은. 그래서 아 이게 벌침인 이게 벌침을 맞은 거구나 내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오늘 얼굴 상태 어떻습니까? 좋죠.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저주가 복이 되는. 네. 비결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야곱이 요셉하고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가 받은 복이 뭐냐 이거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릇을 제가 상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그릇이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그 위에 세 개의 복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복.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들이 주님과 깊이 사귀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예수로 살게 하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축복의 말씀들을 주시고 나서 이제 49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야곱 이야기, 야곱 내러티브는 결말에 이르렀고 이것을 끝으로 창세기가 막을 내립니다. 이제 50장까지 가고 나면 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우리 부사역자분들 설교를 좀 하고요. 저는 좀 이렇게 준비하고서 이제 마태복음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 이 야곱 내러티브의 특징이 있어요.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잖아요. 창세기가 끝이 나고 야곱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건데 서론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무슨 말이냐면 야곱 스토리는 끝이 나는데 모세오경 전체에서는 이 마지막 결말 49장, 50장이 서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는 책이에요. 이야기의 끝을 내면서도 또 다른 이야기의 서막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로 팍 연결이 되는데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기법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그 모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지금 이제 살펴볼 결말 부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살펴볼 49장은 그 뉘앙스가 훨씬 더 농후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49장은 쭉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 근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인지 뭔지 좀 불분명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보통 어떤 말들 남깁니까? 잘 살아라. 고맙다. 그지? 미안, 어떻게 알아 너희들? 미안하다. 뭐 사랑했다. 이런 말들. 눈 감기 전에 자식들 손주들 다 있으면 별달리 할 말 없어요. 그 얘기하면 됩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죠? 근데 여러분 이 49장을 보니까 축복, 사랑, 감사, 사과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로 유다하고 요셉을 빼놓고는 대부분 책망에 가까운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기반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후손들이 어떻게 될 작정인지에 대한 이 미래의 예언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신데 할아버지에게 축복받자, 덕담 듣자 이 분위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의 축복을 하면 뭐가 언뜻 떠오릅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래서 뭐 가지의 열매처럼 너는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앞으로 하나님이 너 지켜주실 거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의 가사, 노랫말은요. 요셉이 받은 축복. 이 49장 전체에서 요셉이 받은 축복 중에서도 한두 마디를 따서 거기다가 이만큼 축복 메시지를 붙여서 만든 노래예요. 사실 야곱의 축복 49장하고 별로 상관없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은, 그 49장은 축복의 메시지다 아니다? 아니다. 축복 메시지가 아니다. 책망과 저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야곱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은요, 1절에서 7절까지만 좀 살펴볼 겁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여러분들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의 아들들을 전부 부릅니다. 너희는 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말할 게 있다는 거죠. 너희 모여서 들어라. 야곱이요, 모여 들으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뭔가 좀 다급하죠? 마치 이 신명기에서 쉐마 이스라엘, 이 어떤 그 관용어의 어원처럼 보이는 부분이에요. 근데 야곱의 어조가 다급하고 단호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돼. 이런 뉘앙스죠. 야곱은 이번에도 중대한 내용을 아들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할 유언은 자연인으로서 너희 아빠로서 야곱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계승하는 이스라엘로서 공식적인 유언을 남기는 거고 이 유언은 너희 아들들뿐 아니라 너희 아들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너희 후손들이 새겨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이요 지금 눈이 어때요? 어둡잖아요. 지금 이 설교 중에도 눈이 어두우신 분들이 계세요. 눈이 이렇게 눈이 어두우신데 야곱이 눈이 어두운데 영적인 분별력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147년생 중에 가장 탁월해요. 분별력이 가장 좋아요. 바울의 고백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롭도다. 가장 새로운 거예요. 야곱이 새로운 영안이 열려서 아들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그것에 대해서 말하겠다. 여기서 후일에 당할 일이라는 표현은 아하리타 야밈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뜻이 뭐냐면 날들의 마지막에 이런 관용구입니다. 지금 야곱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맥으로 보자면 야곱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되어질 일,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49장 전체를 연구하면서 그러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됐나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정착하던 시기와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울과 다윗으로 오는 왕정시대까지를 예언합니다. 뭐 이름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까지의 내용을 야곱이 축복 안에 다 담고 있어요. 유언 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이 아들들이 이 내용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벙쪘겠죠. 저 아버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야? 이랬을 겁니다. 하지만 살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 야곱의 유언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 기록된 것입니까? 오랜 과거에 기술됐어요. 누가 썼습니까? 성경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 누가 썼어요 성경?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인간 저자를 통해 쓰셨잖아요. 그렇죠? 인간 저자. 그 사람에게 빙의해서 자 이제 너는 펜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낸 거잖아요. 이 성경이. 그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스토리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리가 됩니까? 왜 진리가 됩니까? 여러분 이순신이 난중일기를 썼죠? 아닌가요? 난중일기 썼잖아요. 난중일기가 감동적이고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요? 난중일기를 기록한 이순신은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시건치 않으시고 말을 바꾸지 않으시며 언제나 동일하게 신실하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경이로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환상도 보고 기도하면서 뭐 느끼기도 하고요 꿈도 꿉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라고 담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영안을 열어서 미래까지 보게 하시고 그것을 유언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을 여십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신령한 능력이 생겨서 우리 현명 집사님 내일 무슨 일 생길지 알게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뭐냐? 따라해보겠습니다. 성경이 열리는 거다.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은요 우리의 똑똑함과 이해력과 지식으로 보는 책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 말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우리를 읽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막 읽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를 읽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봅니다. 성경이 우리를 비춥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영 안이 열리고 하나님 뜻이 발견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러면 어떤 얘기를 주셨나 르우벤에게 주신 유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첫 번째 타자는 레아의 첫째 아들이자 야곱의 장자 르우벤입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은 루벤을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요. 당시 남자는요, 혼인을 한 후에 아들을 딱 낳았을 때 진짜 힘을 갖게 됐어요. 그때 이제 뭔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아들이 어떤 존재예요? 사냥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거나 또 고된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생산력이었죠. 그리고 전쟁이 나면 어때요? 나가서 싸울 군사력, 잠재적인 병력이에요.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병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힘인 거예요. 루벤은 어렸을부터 이 장자로서의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장자 역할을 감당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권위가 있었고 힘도 셌고요. 아마 키도 컸을 거예요. 그리고 재능이 많았습니다. 똑똑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을 얼마나 야곱이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그죠? 첫 아들이니까. 근데 뒤에 3절의 끝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탁월하다마는.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죠? 4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 즉. 물의 끓음 같았은 즉. 여러분 여기서 물이 끓는다라는 표현은 물이 팔팔팔 100도씨가 돼서 끓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끓다는 흘러넘치는 걸 얘기해요. 흘러넘치는 거. 여러분 잔에 물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으면 제가 이거 가지고 저 뒤까지 뛸 수 있습니까? 뛸 수는 있어요. 근데 물이 어떻게 돼요? 다 쏟아지겠죠. 이런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끓음 같았은 즉 이게.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파하즈라고 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파하즈는 대체로 언제 사용되냐?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해프게 행동할 때. 이 정욕이 흘러 넘칠 때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단어예요. 즉, 르우벤은 재능도 많고 탁월하고 장자로서 충분한 권위를 가졌지만 뭐가 안 됐다고요? 정욕이 절제가 안 됐다. 아마 이제 정욕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르우벤이 가진 탁월한 능력 안에서 흘러 넘쳤을 겁니다. 교만하고 그랬겠죠? 여러분, 이 내용을 성경 스토리가 증명을 해요. 자기 엄마가 누구예요? 레아죠, 레아. 레아가 누구랑 막 싸웠습니까? 출산 전쟁을 누구랑 했어요? 라헬이랑 했잖아요. 라헬이랑 싸울 때 힘을 보태워주려고 뭘 구해옵니까? 합판체를 구해요. 합판체는 최음제입니다. 9살, 10살 정도 때예요, 이 르우벤이. 애가 그걸 알고 있는 것도 신기하고 구해온 것도 신기하죠. 이건 총명한 게 아니라 발라당 까진 겁니다. 까진 거예요. 어린애가 몰라야 될 걸 알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장성한 후에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오릅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누구하고 통관했다고 나와요? 숙적 라헬의 몸종이자 아버지의 첩 빌하. 빌하. 이게 어떻게 보면 엄마잖아요. 작은 엄마. 정욕이 끌어넘치고 절제가 안 돼서 감히 아버지 침상에 올라버립니다. 한마디로 르우벤은 재능과 힘과 권위가 출중했지만 선을 넘었다. 선을 넘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저주가 있어요. 뭡니까? 너는 앞으로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네 재능을 가져가 버리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각각 알맞은 재능들을 부어주십니다. 저마다 그 사람이 가진 장점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양을 하다 보면, 야, 저 사람은 이 부분이 정말 탁월하구나, 훌륭하다. 하나님이 빚어 놓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석같이.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 비교적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휴, 나는 너무 뭐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재능은 천부적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어때요? 막 두각을 나타냅니다. 뛰어나요. 그래서 눈에 띄고 또 사람들이 인정을 일찍 받고 돈도 얼마나 잘 버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막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한 분야에서 유명해지면 요즘 같은 시절은 어때요? 다른 분야 손대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사업을 성공시켜본 사람은 이상한 아이템을 갖고 와도 성공을 시킵니다. 그게 그렇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죠. 근데 잘 보면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스쳐가는 인플루언서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까? 오래 못 가요. 반짝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르우벤처럼 이 정욕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뭔가 일찌감치 젊은 날에 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된 특징, 절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책을 보다 보니까 김서택 목사님께서 이 지금 르우벤이 이제 흘러넘친 걸 끼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끼. 그러니까 자유를 포방하고 멋진 삶을 추구하고 내가 똑똑하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거리낌 없이 쾌락을 누리는데 어때요? 자중하지 못해서 일찌감치 패가망신하는 그런 경우들. 끼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경우들. 그죠? 끼를 부리다가 한순간에 고꾸라지서 처박히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 르우벤만이 아니라 우리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출중한 재능이 없어도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류의 사람들이죠. 출중한 재능이 없지만 성실함과 노력과 정직함으로 한 분야에서 오래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과 절제입니다. 자기 분야에 매진하고 끼를 부리지 않아요. 자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르우벤에게 주시는 경고를 통해서 위대한 진리를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탁월한 재능을 받았느냐? 탁월하지 마라. 자중하라는 거, 절제해라. 탁월하지 못하느냐?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력해라.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이 원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흘러넘치지 않고 절제하고 자중하는 겸손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뭐라고 르우벤에게 얘기하냐면 그래야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네가 살 것이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살기 위해서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휴가를 가서 뭐 김영근 목사님이 뭐 멋있게 뭐 책을 쓰고 오니 어쩌니 뭐 그런 얘기 하셨는데 책을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못 썼겠죠. 저를 굉장히 과소평가하시네요. 네, 못 썼어요. 애들하고 같이 갔잖아요. 애들하고 같이 갔고 저희 이제 아내는 셋째가 뱃속에 있으니까 막 입도 심하게 하고 그런 중이라 뭐 책 뭐 거의 못 썼습니다. 한 세 줄 썼나? 그런데 그 휴가 때 하나님 앞에 딱 하나 결심했어요. 아주 간단한 실천인데 여러분 비웃지 마십시오. 비웃지 마세요. 전 이게 심각한 결심이에요.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10시 전에는 잠자리에 든다. 그리고 무조건 일찍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한다. 그리고 휴가 때 결심하고 와갖고 지금 3일간 실천했습니다. 3일간 실천해놓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시할 수 있죠. 다들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요. 목사로서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3년 해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주초에는 그러니까 월, 화 때는요, 정신이 나가 있어요. 몸이 거의 바닥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이제 모든 걸 다 거기에 응축시켜갖고 다 쏟아냈잖아요. 설교 준비하고 뭐 하고 또 사역하고 한다고. 그러고 나니까 월, 화는 정신을 못 차리고요. 수요일날 겨우 몸 끌고 나와서 팅팅 얼굴 부어갖고 성도님들하고 이제 수요 모임 인도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말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이제 다시 설교와 사역에 이제 쫓기는 거죠. 밤 늦게까지 원고 쓰고 책 읽고 밤 늦게까지 깨어 있으니까 또 뭐 합니까? 처먹죠. 계속 야식 생각나니까 먹고 뭐 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또 죄책감 느끼니까 또 기도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가장 쌩쌩해야 하는 주일에 어때요? 맥을 못 추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재능이 없다 보니까 온갖 힘을 다 쏟아부어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걸 매주 반복을 하니까 어때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점점. 한 1년 정도 되니까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갖고 뭔가 굉장히 큰 걸 얻으려고 욕심을 내는 거. 이걸 투자용으로 뭐라고 합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순수하시고 주식 용어 같은 거 모르시네요. 예, 여러분, 제가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일주일 그 주 단위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강을 놓고 몸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번 휴가 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욕심 내지 마. 탁월하지 마. 탁월하려고 하지 마. 절제하고 자중해라. 그래서 이번에 저 결심했어요. 오늘 이 설교도요, 그냥 휴가 기간 중에 틈틈이 이렇게 쓴 거예요. 절대로 무리 안 했습니다. 어제도 몇 시에 잤게요? 10시에 잤어요. 10시에 자니까 몇 시에 일어나냐면 5시 반 이 정도 일어나요. 한 시간 내내 아픈 허리 붙들고 이제 스트레칭하고 뭐 펴고. 저 허리 그래서 괜찮아요. 지금 매일 아침 한 시간씩 스트레칭하니까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절제된 삶 안에서 충분하게 준비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데 저는 앞으로 그냥 준비가 된 만큼만 설교할 겁니다. 오늘도 준비한 만큼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하셨냐면 제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일찌감치 말씀하셨어요. 설교는 뭐냐? 강단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준비한 말을 하고 하다가 할 말이 없으면 내려오는 거다. 설교의 대가가 하는 얘기니까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뭐 어떤 좋은 성과도 없고 막 매진해서 좋은 열매도 없고 또 완벽하게 해내는 것도 좋은데 사실 길게 보면 겸손과 절제를 통해서 여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백을 왜 가져야 합니까? 여백을? 여백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백이 있어야지 하나님 일하세요. 여백을 갖고 겸손과 절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 하나 기억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 타자입니다. 타자가 두 명이에요. 시므온과 레위.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를 형제로 묶죠. 그럼 다른 형제들은 형제가 아닙니까? 형제예요. 레아의 아들들만 해도 몇 명이에요? 다 형제입니다. 다른 이들하고는 다른 종류여서 이렇게 묶은 게 아니라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혈육이라는 뜻이 아니라 연맹, 동맹, 한통속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유 저 사람들 다 한통속이야. 쟤네들 다 같은 족속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시므온하고 레위가 무슨 족속들입니까? 죄 짓는데 한통속. 자,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이게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잔해하는 기계. 근데 이 잔해하는이 뭐냐면 자르는이에요. 자르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게 뭘까? 무슨 기계일까? 추론을 해보니까 가위나 작두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큰 가위나 작두. 즉 시므온과 레위는 가위 두 쪽처럼 죽이 척척 맞아서 무슨 짓을 합니까? 자르는 거예요. 잔해하는 거예요. 죽이고 폭력을 일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막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친한 친구여도 어떻게 해요? 야, 하지마! 라고 해야죠. 근데 누굴 죽이려고 딱 하고 있는데 칼 들고 앞에 먼저 나가 있어. 이런 친구였던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죽이 척척 맞아요. 죄를 짓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죄 짓는데 서로 연합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죄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가서 따기를 한다 때리세요. 정신 안 차려! 너네들 오늘 따기 때리면 안 된다, 친구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아시다시피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 가서 봉변을 당하죠. 그걸 두고 전부 할례를 시킵니다. 세겜 성읍을 다 속여요. 너 그래야지 디나 줄 거야. 세겜 추장에게 이렇게 속여서 할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몰살시켜버립니다. 두 가지 죄를 짓죠. 종교사기 쳤죠. 두 번째, 살육, 무차별한 살육. 이번에 중고등부 아이들 여름 캠프 갔는데 첫째 날 강사로 누가 오셨냐면 김관성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8년 동안 변하지를 않아요, 설교가. 근데 들어도 재밌어. 하여튼 재밌어.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를 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야,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두 사람이 세겜 성읍 몇천 명을 전부 죽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포경수술. 포경수술이 그렇게 아픈 거다 하면서 또 이제 포경수술 받은 이야기를 푸시면서 본질이 이긴다를 쓰신 분이 항상 비본질적인 걸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시더라고요. 포경수술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너무 비싸더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딜을 하니까 너처럼 포경수술 안 한 애들 7명 데리고 오면 50% 지시해준다. 그래갖고 7명을 다 데려갑니다. 샤워할 때마다 가갖고 야 너 가자. 이렇게 해갖고 하루 나를 잡아서 수술을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렇게 어기적 언덕을 올라옵니다. 남자 기숙사에 이 사실이 전부 알려져요. 그 당시 침신 기숙사에 매일 새벽 기도가 있었대요. 근데 기숙사 담당하는 선배가 야 너희들 와봐. 너희들 단체 포경 수술했으니까 내일 그거 기념으로 특송해. 그래서 아파 죽겠는데 막 한국을 열심히 합니다. 막 십자가에 대한 막 그런 찬양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선배가 와서 야 그런 곡 말고 이 곡으로 특송해. 뭡니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막 낄낄대고 예성이 지금 막 웃어 죽잖아요.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웃겼던 거예요. 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아주 잔혹한 짓을 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도 꽤 소문이 난 도륙 사건이었어요. 주변 나라들하고 민족들에게. 야곱이요 당시에 살던 숫곳 여기 파라다이스 나 여기서 살 거야 했던 숫곳에서 결국 이사 가야 됩니다. 어떤 죄를 진 거예요 아들들이? 할례가 언약 백성의 표지인데 그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이 거짓 결혼을 빌미로 시켰다는 거. 이거 엄청 큰 범죄죠. 두 번째, 그렇게 무력화시켜 놓은 성읍 전체를 도륙한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처박은 행동입니다.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을 주변 모든 나라들이 욕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이 이어지는데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경고를 해요.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내 혼아랑 영광아는 이스라엘아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 소의 발목 힘줄을 왜 끊습니까? 당시 전쟁을 할 때요. 몰래 그 적 진영에 들어가서 말의 발목 힘줄을 끊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말을 타고 전쟁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요거는 전쟁에서 통용되는 어떤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므온과 레위는 뭘 한 거예요? 소. 소라는 거는 생계 수단이잖아요. 소의 발목을 끊었다는 거는 그 세겜 성읍의 삶을 다 짓밟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때 살펴봤던 내용에서도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짓밟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혈기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폭력으로 완전히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저주는 뭡니까? 시므온과 레위를 어떻게 해요?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하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므온하고 레위한테는 아주 신랄하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너네는 끝났어 너희 인생은. 그리고 이들은 어때요? 시므온과 레위는 또 그걸 듣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지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무섭도록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흩어지고 나뉘어지고 쪼개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신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또 죄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다 거기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뿌린 열매들을 우리가 다 거두게 돼 있어요. 개가 토한 것을 다 주워 먹는 것처럼요. 여러분 실제로 시므온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장에 보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계수합니다. 20에서 50 사이. 근데 그때 계수된 인원이 59,300명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24장으로 가면요. 몇 명으로 줄어드는 줄 아십니까? 22,200명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시므온의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야곱의 저주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결국에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들어갔을 때 시므온은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그때 들었잖아. 시므온 어떻게 되니? 시므온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라집니다. 지파가 없어져서 유다 지파 안으로 흡수통합이 됩니다.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쪼개지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 보십시오. 시므온은 어차피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될 운명이었을까요? 이 저주 앞에서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요, 지금 이 유언을 주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 심판하실 거야. 근데 너희 그 심판 달게 받고 다시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이 얘기잖아요. 성경에서 자세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시므온은요, 야곱의 저주 선언 이후에도 별달리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평가대로 시므온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흉폭하고 잔혹한 삶을 지속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파가 계속 숫자가 줄어들다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야곱의 유언을 제대로 듣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레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 한쪽 가위 한쪽 날 레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 지파가 돼요. 그러면 목사님 야곱의 유언이 맞지 않은 거네요? 그겁니까? 아니에요. 성취됩니다. 잘 보십시오. 레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분깃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 대신에 48개의 작은 무리로 쪼개져서 각 지파 성읍 안으로 들어갑니다. 구석구석 요충지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짐승들을 잡아서 죽이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졌지만 시므온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죠. 여러분 이게 그럼 어떻게 레위에게는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어떤 문맥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어요. 십계명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산 밑에서 뭐합니까? 온 백성이요.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해요. 이때 뭐 강강수월래 하면서 금송아지 주변을 손잡고 돈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좀 있어서 좀 그렇지만 난교 파티를 벌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뭐 이렇게 우상 만들어 놓고 하는 그 짓들을 다 한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초입에 그런 걸 많이 본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신, 우리 눈에 보이는 신,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이 내용들을 심판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몰살당해 버립니다. 그때 모세가 황급하게 이것을 수습하려고 나서는데요. 그때 하나님 편에 서서 심판을 수행할 자들을 찾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레위 자손들이 모세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레위 자손들이 그 지파 안에 들어가 살았잖아요. 옆집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그죠? 이런 사람들을 죽여야 돼요, 칼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칼을 들어야만 이스라엘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레위 자손들이 거기에 헌신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이들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맡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레위의 잔혹한 칼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도구로,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말씀의 칼, 그리고 짐승들의 배를 가르는 피 흘림의 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주가 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야곱이 유언을 할 때 기대했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시므온은 공동체 앞에서 저주를 받았어요. 수모를 당했습니다. 넌 저주받을 거야. 그리고 그 평가를 받고 그 운명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 난 저주받았으니까. 하지만 레위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레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옛날에 시므온하고 그렇게 죄지었던 것처럼 그렇게 막 죄짓고 살다가 어느 날 기회가 온 겁니까? 죽이는 건 우리가 자신 있지 하면서 레위가 갑자기 나선 겁니까, 모세 앞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유언 이후에 레위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았어요. 레위는 아버지 유언에 담긴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귀담아 들은 겁니다. 시므온하고도 손절 결별했을 거예요. 저주 선언이 레위에게는 복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저주라고 생각되는 어떤 상황 앞에, 환경 앞에 서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장하는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좋은 환경들이 계속 이어져 갖고 성장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악조건, 정말 안 좋은 상황,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듣기 싫은 충고, 권면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성장해요. 믿으십니까? 아, 듣기 싫으시구나.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요, 안 들어요. 못 듣습니다. 야곱은요, 지금 마지막 죽기 전에 모든 힘을 다 쏟아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못난 아버지로 산 삶. 아들들이 죄 지었을 때, 그때 아버지로, 아버지 노릇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때려서라도 가르치지 못했던, 회피하고, 침묵했던 그 시간들을 속죄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힘껏 책망하는 거예요. 못난 아비의 진짜 사랑이죠. 르우벤아, 너 이놈 르우벤아, 내 장자 르우벤아, 제발 이제 앞으로는 자중하며 살거라. 그래야지 네가 살아. 시므온, 레위 이놈의 자식들아, 그 죄의 연대 끊어버려라.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마. 더 이상은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를 사지 말거라. 변화되거라.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예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거라. 어떤 이는 이 유언을 무시했고 어떤 이는 이 유언을 귀담아 들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품의 변화. 성품의 변화. 성품. 예수 믿는데 성품이 여전히 안 변하고 그대로잖아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 거 맞는지. 이거는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두려움과 경외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이 목사 노릇을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결국에는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시므온 같은 인생이구나. 올커니 레위처럼 하나님 편에 섰구나. 이게 보여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게요. 사람 성격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아니, 잠깐만요. 주저하지 마시고 자기를 한번 생각, 나를 생각해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사람 성격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잘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안 변합니다. 한명 집사님. 안 변해요. 이 변한 것 같은 건 뭐냐면 잠시 내 성깔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아프거나 나이 먹어서 힘이 확 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품은 변화합니다. 성품은 변화합니다. 성품은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인간됨됨이에요. 이거를 신앙으로 바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됨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투하고 그래서 스스로 아까 르우벤에게 주신 경고처럼 겸손과 절제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죄를 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근데 여러분, 이 됨됨이, 인간 됨됨이, 성품의 변화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스님들처럼 수행하고, 어디 막 산에 올라가서 고행하고, 그죠? 막 자성찰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레위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예. 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듣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변합니다. 느려도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가 복되게 변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어떤 뭐 상황과 환경의 여건? 이런 것들이 나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건은 계속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질병과 환란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자체가 복되게 변해요. 성품이 변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도요, 성품이 자라나지 않으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위치가 어딘지. 이게 하나님 편에 서질 않잖아요. 그러면 자세가 어떻냐면 늘 하나님과 다이다이를 하려고 합니다. 다이다이라는 전문 용어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뭐냐면 하나님과 뭐죠?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을 해요. 믿는 신자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 좀 믿게 해보세요. 내 상황 좀 나아지게 해보시죠. 그럼 믿을게요. 나 지금 시니컬해요. 여러분, 이거를요, 하루 이틀 그러는 게 아니라 늘 그래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제일 경계하고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자의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염세주의와 허무주의예요. 해봐야 뭐 하나? 나를 보니까 인간은 안 변해. 쟤를 보니까 인간은 안 변한다는 게 더욱더 진리야.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사람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젊은 날에도 여기에 빠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염세주의와 허무주의는 어떠한 함정을 갖고 있습니까? 어떠한 트랩을 갖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을 이해하고 품는 것처럼 합니다. 아, 이해해? 그렇지. 그럴 수 있어. 다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시니컬해요. 하나님은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결국에는 시므온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 저주로 주어진 운명,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모두 저주받은 운명들이에요. 이 저주받은 운명을 그대로 품고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성격? 그 내 마음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안 변해요. 어떨 때는 내 상황 그리고 내 성격 자체가 저주인 것 같이 느껴져요. 와, 이 저주받을 놈의 성격. 내가 또 일을 망쳤구나. 그죠? 근데 여러분, 성품은 바뀔 수 있어요. 그 자기 자신과 그러한 성격 안 좋은 옆 사람을 받아들이는 내 성품은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과 상황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품격은 변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셔야 돼요. 어떤 악조건과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럼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형편이 나아지는 사람은 못 봤어요. 지금 귀를 의심하고 계시죠?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난 신자가 형편이 나아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형편 나아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또 하나의 분명한 데이터가 있어요.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거듭난 사람이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경우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성품,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인생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태도, 자세, 이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 됨됨이 이것은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주 같은 우리 인생, 저주받은 것 같은 내 성격이 복으로 바뀌는 일입니다. 이 복된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큰 거 아니니 얘들아?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분의 손을 잡지 않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며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성격일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행신의 권속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